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사령관을 만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의 짧은 묵상 글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네, 바로 백악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죠.
맞습니다. 이 글은 이 익숙한 정치적 풍경을 비유로 삼아서요. 우리가 누군가, 특히 영적인 존재를 만나기 전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을 핵심 근거로 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한 장의 사진 있잖아요.
네.
두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순간, 그걸 딱 포착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준비 과정을 영적인 성찰의 도구로 가져온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만남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파헤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을 쭉 따라가면서 준비라는 행위가 단순히 만남의 전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이 비유가 과연 적절한지, 또 다윗 왕의 오래된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지.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글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뭐랄까 지겹도록 보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백악관 잔디밭에서 한나라 정상이 차에서 내리고 다른 정상이 나와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정말 몇 초 만에 끝나는 순간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잠깐 멈춰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준비를 많이 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준비의 규모와 디테일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네.
수개월 전부터 수백 명의 외교관, 정책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회의 의제 단어 하나하나를 조율한다고 하잖아요.
아, 정말요?
네. 심지어는 정상들이 앉을 의자의 간격이나 뭐 식탁에 오를 메뉴의 재료까지 신경 쓴다고 하죠.
선물 하나 고르는데도 엄청난 계산이 깔려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상대방 국가의 문화, 정상의 개인적인 취향까지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외교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경호 문제는 거의 뭐 전쟁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비밀 경호국, FBI, 지역 경찰에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돼서 방문국 정상이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 맨홀 뚜껑까지 다 확인한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이죠.
이 모든 게 단 며칠 혹은 몇 시간의 만남을 위한 거라는 게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이 글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하는 걸까요?
바로 그 과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에 이 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이 크고 상대방의 위상이 높을수록 준비는 필연적으로 복잡하고 철저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이 준비의 수준이 곧 만남의 가치, 그리고 상대를 향한 존중의 크기를 대변한다는 거죠.
아.
대통령이 옆집 친구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그렇죠.
이 준비의 모든 과정이 우리는 이 만남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그 자체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준비가 그냥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외교적 대화의 일부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당신을 존중하고 이 만남의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정상회담의 비유가 아주 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그리고 이 비유는 글 전체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엄청난 준비의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야 이 글이 말하려는 그 영적인 준비의 무게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글은 이 거대하고 정치적인 정상회담 이야기에서 아주 개인적이고 또 내밀한 영적인 이야기로 방향을 확 틀거든요.
네.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시편 51편을 통해서 말이죠.
이 전환이 좀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최고 권위자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연결고리가 딱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상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들의 만남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상회담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탄나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죠.
아, 이 글에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죠.
네.
다윗이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끔찍한 죄, 그러니까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건 이후라는 거죠.
맞습니다. 한동안은 이게 완전 범죄처럼 보였지만 결국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모든 것이 발각되면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왕위, 명예,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한순간에 이를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거고요.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글에 인용된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은 왕인데 그 정도 위기라면 보통은 뭐더 크고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한다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왜 하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과 영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 접근 아니었을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통찰력이었고 또이 글이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다윗은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유발한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네.
죄로 오염되고 뒤틀린 마음을 그대로 둔채 아무리 화려한 재물을 바친들 그건 그냥 위선에 불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정상회담에 비유하자면 더러운 옷을 입고 회담장에 들어갈 수 없듯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회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히 용서해주세요라고 비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뭐랄까 공식적인 요청서 같은 거였군요.
네, 그런 셈이죠.
회담의 가장 기본인 의전, 즉 자신의 마음 상태부터 바로잡을 테니 부디 회담 자체를 취소하지는 말아달라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회담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자신의 내면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켜달라거나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준비물, 즉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포맷하고 재설치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해한 최고 사령관을 만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준비였던 거죠.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네.
글은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중심이 분명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겸손히 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네요.
막연하게 마음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정결함, 보호, 명확성, 관계 회복이라는 네 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죠.
네, 영적 체크리스트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감정에 대한 항목은 하나도 없네요.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기쁘게 나아가라가 아니라 정결하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준비의 객관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와, 정말 좋은 관찰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슬프든, 기쁘든, 불안하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열려 있는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열려 있는가, 딱이네 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정상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상태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 체크리스트라니 흥미롭긴 한데 솔직히 좀숨 막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정상회담 체크리스트는 실패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기지만 이 영적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매번 놓치면 우리 삶에는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냥 좀 찝찝하고 마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반대로 잘 준비된 만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골로새서 2장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하여졌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뭔가 비어있던 공간이 가득 채워지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충만함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서는 이 추상적인 충만함이 우리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사랑, 기쁨, 평안, 절제, 인내, 친절, 온유, 선함, 신실함이라는 열매들이죠.
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부르는 것들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결과가 일시적인 감정의 고양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죠? 이 체크리스트를 놓치면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냐고.
네.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삶의 사랑 대신 미움이, 기쁨 대신 불안이, 평안 대신 혼란이, 절제 대신 방종이 자리 잡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아...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고 결국 삶은 계속해서 공허한 상태로 맴돌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실질적인 문제네요.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이익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준비된 영적 만남은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품의 변화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글이 전하는 최종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네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네.
결과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준비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고 힘있게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뭐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만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거죠. 세계 최강대국의 정상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거룩한 분을 만나는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최상의 그리고 가장 진실한 내면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글은 정상회담이라는 현대적인 비유로 시작해서 다윗의 고대 시편을 거쳐 우리 각자의 내면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만남의 중요성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준비가 외적인 조건이나 형식이 아니라 정한 마음이라는 지극히 내면적인 정결함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만남의 결과 역시 외적인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 같은 내면의 성품이 변화하는 충만함으로 연결된다는 점까지 글의 논리가 아주 단단하게 이어져 있죠.
네, 짧은 글이지만 구조가 굉장히 정교해요.
그렇죠.
정말 만남과 준비라는 두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 글은 철저하게 만남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를 만남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혹시 그 준비의 과정 자체가 이미 만남의 일부는 아닐까요?
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아, 아주 중요한 통찰이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실무진들이 만나서 치열하게 대화하고 협상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하는 그 순간보다 그 준비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대화와 이해가 오고 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영적 체크리스트를 펴놓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죄를 돌아보고 기도의 목적을 가다듬는 그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이미 그분과의 가장 깊고 진솔한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준비는 만남을 위한 예선전이 아니라 이미 본 게임의 일부인 셈입니다.
네.
다윗이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의 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준비라는 행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와의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다면 그 준비의 시간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어쩌면 이미 시작된 만남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르니